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이곳 디트로이트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재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일에 제가 인사만 드리고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했었죠. 네. 하여튼 저는 지금 마산교구 소속 이제 신부로 있고 2020년부터 지금 파리에 있는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회사, 교회 역사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본당 공동체 없이 이제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수업 끝나면은 이제 골방 고시원 같은 곳에 이제 갇혀서 이제 혼자서 책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뭐 신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불러주신 우리 오신 분님께도 정말로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디트로이트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쁘게 함께 보내면서 또 기쁘면서도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제가 견진 대상자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견진 받으신 오히려 뒤쪽에 계시네요. 네, 잠시만 네 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쪽에 이제 베테랑들께서 계시고 예 뒤에 특별한 포진으로 지금 이제 계십니다. 예, 뒤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보니까 그렇게 제가 듣기로 뭐 중고등부 학생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별로 없는 것 같고 연령대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심하고 제가 함께 강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견진성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견진성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 중요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성사 중에서 우리 인문 성사의 또 한 단계인 그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은총 받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분기점 그리고 삶에서도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그 대상자분들께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는 저 또한 그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베테랑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또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함께 이제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또 교리 내용 좀 복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뒤에 계시는 우리 그 견진성사 대상자들 견진성사 잘 받을 때까지 주님께 큰 은총 잘 받고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버젓한 우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잘 이루어지기 위한 지향을 담아서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네.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면서 여기 견진 대상자분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견진 준비하시는 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총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기 노란 글씨가 혹시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 내일부터는 제가 더 잘 보이는 그의 저기 색깔로 준비를 하고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견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고 해서 견진이라고 하는 게 또 생소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혹시 견진성사 받고 나면은 그 받기 전하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 본당 공동체 생활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예. 대부대모를 이제 설 수 있다는 게 이제 달라지는 점인데 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저기 세례식 할 때나 뭐 유아 세례 이제 받을 때 그 관련 교회 그 이제 성사 관련 그런 뭐 교회법 조항 이런 것들에도 그 대부모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모들은 그 이제 세례 받게 되는 세례 대상자들 과 세례식 때 함께 동참해야 되고 그들이 인문 성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줘야 되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준비를 잘 그 다음부터의 그 신앙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대상자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기본적으로 받게 이렇게 되어 있고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이 된 신자이어야 대부와 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전하고 한국 전주교 사목지침서 이런 곳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그 견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변화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리고 밑에 영어로는 저기 이제 confirmation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견진성사의 그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대부가 되거나 대모가 된다는 어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견진이라고 하는 성사의 이름이 이제 confirmation인데 저것이 이제 뭐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뭘 확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굳건하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저 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그 견진이 뭐 하는 거죠? 견진 뒤에 우리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또 네, 맞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 저 견진이 이제 성사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 성사가 무엇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일곱 가지의 성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그 성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성사가 뭐 하는 거죠? 뭐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면 받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한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교리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가 우리들한테 가지는 그런 의미는 대표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견진도 어차피 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존하고 이어나가고 있는 일곱 가지 성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견진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전체적인 성사 차원에서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성사라는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또 우리가 그 또 천주교 신앙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 천주교회가 생겨난 역사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참 그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그 유니크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과정들,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구원을 통한 은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신앙을 지켜나갔고 그 신앙 생활을 이어나갔는지 마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세계 어느 지역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그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키워나갔던 우리들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이신 한국천주교회의 이제 창설자들, 신앙의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 신앙 생활 시작하게 된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함께 대면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도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 교회 공동체를 키워나갔는데 그때 초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런 제자들, 우리들의 그 선조들이라고 할 수,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생활이 또 어땠는지, 그분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네 차례에 걸친 수업을, 강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순서랑 역순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교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신앙생활의 그런 그 큰 주제로 봤을 때 제일 그 어떤 그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주제인 것 같고 점점 넘어갈수록 이제 그 기본 뿌리, 기본 줄기를 바탕으로 이제 가지치기 형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강의 순서는 제가 그 소개해드린 것 역순으로 해서 오늘은 제일 먼저 저기 제 네 번째 교회에 관한 그 내용을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특강 주제는 그 지난주 주보에도 소개드렸다시피 아까 방금 소개드린 내용 역순으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 흰색 글씨는 혹시 잘 보이십니까? 글씨 크게 너무 작다거나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적당합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노란 글씨만 좀 밝게 해서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특별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사와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그 견진 성사가 저 그리스도 입문 성사 안에 들어있는 성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를 다루는 것으로 저와는 그 견진 특강 네 차례의 시간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네, 됐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강의하면서 인용하게 되고 그 원천으로 삼는 그 참고 문헌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표지 보신 적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신다. 아, 몇 분 계십니다. 아, 예, 상당합니다. 예. 저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제목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제 문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의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한 번씩 뭐 특강 때나 아니면 뭐 신부님들 강론 때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공의회가 무엇인가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또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또 귀중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000년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시대는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데 그 바뀐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방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 모두는 다른 종교를 가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사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사회에 있는 신앙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은 누가 하는 걸까요?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이제 다 모이는 것이고, 다 모임 너무 많으니까 그 지역교회 대표이신 뭐 주교님들이나 그리고 그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에서 그 지역교회에서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신앙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문으로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그 모임, 회의가 이제 공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이제 4년간 벌어진 전 세계 공의회,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공의회입니다. 이 전후로 무슨 일이 좀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졌죠? 1960년대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고, 그때 이후부터 인간들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뭐 인본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뭐 또 종교의 무관심 이런 주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모든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룬 어떤 그런 문헌들이 저기에 다 이렇게 요약되어서 전문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책이긴 한데 만만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서지사항을 좀 남겨놨는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보이십니까? 1629페이지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 목침 정도 되는 두께고 딱 그 배면은 딱 바로 잘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를 자랑하는 책입니다. 무게도 1.2kg가 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책도 이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사상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그런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책도 만만치가 않죠. 1300페이지가 넘고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네, 1.8kg를 자랑하는 그런 책인데, 저 책 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로 되어 있고, 1장이 이제 신앙, 믿음 편이고, 두 번째가 성사, 세 번째가 계명, 네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부에서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 2편이 뭐라고요? 성사, 그 믿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2편, 성사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명편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바깥의 사회 안에서 신앙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3편, 계명편에서 다루고 있고, 네 번째 4편, 기도편에서는 뭐겠습니까? 이 신앙인들에게도 인간끼리의 관계 말고도 또 중요한 관계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그 신앙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고 소통하고 연결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제4편 기도편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을 줄이고 해서 조그만 책으로 만들게 되면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성교분과 하시거나 아니면 예비자 성인으로서 이제 예비자 교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비신자 교리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저기 있는 내용들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저것들이 이제 원전이 된다라는 것들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 두 개 책 그 뭐 본당에 특강 나가거나 신자분들 앞에서 뭐 강의하고 하면 집에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없으시면 얼른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솔직히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다 한국어로 보시려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문으로 목차 클릭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끔 편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영문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황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영문 누르시고 저거 딱 누르시면 바로 영문으로도 친절하게 확인 다 그렇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런 책이 있고 저 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런 교리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그 대한 그 정신들이 저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내용들은 또 뭘 기반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저것보다 좀 더 원천이 되는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책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때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켜야 될 좋은 전통들과 성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저기 이제 정리되어 있고 저 책들의 원전도 결국은 이제 성경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본당 신부님께서 항상 또 여기 본당 교우분들 위해서 그 성경 강의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도 사실 저런 그 문헌들 교회에서 발표하는 교리 문헌들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주로 오늘 네 차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직접 중요한 부분은 직접 이제 인용을 하겠고 직접 인용 계속하면 저기 재미있는 책은 아니라서요. 예, 좀 딱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간접 인용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근거 출처 바탕으로 해서 수업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 비해서 오늘 수업이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좀 생소한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워낙 그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줄이지는 못했고 해서 강의 길이도 제일 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늦어지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어지는 강의는 오늘만큼은 길지 않고 오늘만큼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노파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교회란 이라고 하는 저기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 이거 항상 그 한국에 있을 때 예비자분들하고도 아니면 그 신자분들 뭐 재교육할 때 뭐 교회에 관한 내용들 얘기할 때도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사전적으로 좀 저기 좀 내려주실 분 없으십니까? 미국에서 저기 영문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실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식상한 좀 그 대답들이 나오곤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보시면 한국인들 교회 하면 보통 뭐 많이 떠올립니까? 개신교 교회 이렇게 많이 떠올리고 어떻게 보면 성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항상 이제 소개를 하는데 물론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한국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간적인 의미이고 건축물을 지칭하는 그런 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성당 또한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정의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도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당하고 이제 동의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저것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하고 더 좀 좀 심오한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는 여러 그 다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다 잘 쓰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저런 공간적인 건축물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보여드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요거는 그 공간도 공간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건물은 더더욱이나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격적인 어떤 정의, 인격적인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첫 번째의 저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우리들 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 어원학은 잘 몰라가지고 교회 찾아보면 철치라고 이렇게 많이 돼 있던데 철치는 또 좀 찾아보니까 공간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온 단어들 영어 사전에 있긴 있더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던데 그 저기 미국 교회에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고 저것도 사전에 있더라고요. C 두 개 돼 있는 걸 K로 이제 바꾸면은 그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그 어원이 되는 거고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에 모두 있는 단어이고 영어에도 그대로 이렇게 그 옮겨져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의회를 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에도 똑같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이들의 공동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 정도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그 교회라는 그 내용의 그 오늘 그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을 진행하면서 두 번째 의미로서 교회를 자주 더 많이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십시오.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까 우리 교회가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주님으로 모시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면 사실 최소한 그 거기 안에 모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공동으로 합의된 어떤 합의된 내용이 있을 법하기도 하고 그 교회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좀 똑같이 동일하게 내릴 법도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들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른데 또 하물며 다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개신교회,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와는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그들도 교회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만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또 좀 다른 알고 보면 다르게 그 교회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구체적인 신앙생활에도 실천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특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함께 해본다면 우리 구체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 또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 이 모임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다르고 그에 따라서 실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도 많이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예 눌러주시면 이것도 사실 좀 교회 시작을 언제부터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주장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크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데 저기 노란 글씨가 저건 보이십니까 혹시? 제일 위에는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그 예수님 사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적어놓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에는 강생, 괄호 열고 육화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강생화가 육화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무리는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렇게 좀 카테고리 이제 범주화시켜서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렇게 교회의 시작을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보면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유다인들하고 논쟁하실 때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난주 주일 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가나안의 그 지역의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엄마였죠? 딸이 마귀 들려서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왔을 뿐이고 강아지들에게 자녀들의 것을 집어서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유다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다교 범주 안에서 유다교가 유다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범위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온통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교 안에서 유다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깨우칠 거리들을 이제 주면서 유다교를 개혁하시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 공동체가 유다교하고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계속 그 유다교 회당에 가가지고 유다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바오로 사도가 가서 유다교 회당 유다인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오로의 그런 설교 때문에 유다인들끼리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 계속 그 회당에 오고 하니까 우리 싸우기만 싸우고 했어. 이제 받아들이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부풀려서 신격화 시켜서 그때부터 유다인하고는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런 입장에 따르면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뭐 하나의 그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다교 안에서 유다인들 안에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 또는 뭐 율법 교사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예수님은 원래 유다인 안에서 율법 교사 내지는 예언자일 뿐이었는데 그 후대에 신격화돼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과 이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공동체가 되겠죠. 사실 이런 주장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나 다른 그 여러 그 성경들 기록 이렇게 살펴보면 뭐 구약에서만 해도 살펴보면 복음서에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메시아로서 나타나셔서 그 전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느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이제 예비하시는 그런 구약 성경 구절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한 예언자 단순한 율법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유다인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런 선들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침소봉대 좀 축소시키고 자기들이 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좀 갖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공동체로만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또는 국가 중에서 가톨릭 교회보다 오래된 공동체 있습니까? 없죠. 어떤 힘 센 국가, 어떤 좋은 지향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나 뭐 국가라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만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단체도 사실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길게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큰 영향력이나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바람직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큰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런 교회의 시작을 저렇게 보는 이제 설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 주장의 근거를 이제 따라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돌아가실 때 복음서의 보도를 보면 좀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하면서 뭐 어떤 표징으로서 나타난 일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지성소에 있는 성전에 휘장이 이제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도 이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성소는 그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그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있고 거기 하느님이 계신다고 유다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거기 언제 찾아갑니까? 매번 축제일 때마다 또 찾아가기도 하고 축제일 때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또 찾아가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이 항상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 말고 다른 어떤 동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바치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금 정화된 다음에 깨끗한 게 다시금 이제 살아가는 그런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는데 예수님 이래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방식의 구약의 희생 제사가 완벽하게 종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님의 그 가르침에 맞지 않게 살고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결국에는 옛날 방식으로 해왔던 그런 희생제사를 버리시고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그 피로서 희생으로서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씻어 주시고 죄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태어나게 되고 예전에 유다인들이 해왔던 그런 유다교의 그런 희생 제사의 방식과는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것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교와 저런 식으로 결별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 공동체를 불러모은 건 사실이죠. 불러모은 건 사실인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의 아들은 앞으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그 무죄한 종의 그런 비유처럼 그런 예언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해를 잘 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순환 때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몇 사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모았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합지졸했고 무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교회 설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무지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겁 많던 제자들이 180도 돌변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때이고 그리고 부활 때 다락방에서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 때 마지막 가르침 주셨던 그런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하느님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 공동체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돌변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가 힘차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믿는 주장,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고 마지막 강생 육화, 예수님의 강생과 육화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끌리십니까? 네? 몇 번째일까요? 2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오신 강생 육화 사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의 근거를 따라가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는데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좀 번역을 다르게 해서 적어놔서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마르코 복음서 1장 부분인데 저걸 제가 왜 인용을 해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음성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나라 성경 본문에는 이제 하느님 나라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기에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해놓고 도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게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은 하느님의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뜻인가요? 오기 직전이란 뜻인가요? 좀 불분명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좀 다르게 저기 그리스 원문을 저기 인용해서 저기 내지 실어 놨는데, 요거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보기 이전에 하느님의 나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토가 일단 먼저 생각나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이런 게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리스 원문에서는 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고, 직역하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하고 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은 영토에서 벗어나거나 그 나라를 떠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왕국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 속인적이라고 하나요? 그 아까 영토에 이제 그 귀속돼서 영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이제 속지적이라고 이제 하고, 영토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람은 어디 가 있든 저기 가 있든 나의 왕이 누군가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속인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 왕국이라는 단어는 속지적이라기보다는 속인적인 부분이겠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 이분이 명령하는 것, 이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은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이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저 엥기켄이라고 하는 저 그리스어 동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저게 가까이 왔다, 거의 다 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미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왕국이 너희들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느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가 바로 하느님 왕국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느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그 주된 가르침, 삶의 의미로 삼고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상에서 노력하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왕국이 뭐라고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여러분들 손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저것은 교회의 시작은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래에 언젠가 올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과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생활 시작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6장 9절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세 번 정도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시기도 한 것 같고, 예. 다시 태어난 모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참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미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번째 주장으로 보면 제자들 공동체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가르치시는데 엉뚱한 얘기밖에 안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저때 성령의 감도를 받았는지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하기도 했고 그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약속하신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서 16장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강생 육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들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끌리십니까? 너무 제가 편파적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시작과 창설 주체는 어떤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십시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글씨가 많죠. 죄송합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예 미리 말씀드리고 저기 작은 글씨를 다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마지막 문장 그 문단 끝나는 부분에 괄호 열고 그 제가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거기 출처를 남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 부분들만 어떻게 메모해 가셔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 전주교 주교회의 그리고 바티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글과 영문으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것만 이제 기억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선교교령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문단들 저거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보시면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밑에 있는 책 아까 그 설명드렸던 책들 중에 밑에 있는 책 776항을 찾아보면 저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시작,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신비는 그 창립에서 드러난다. 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5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시며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살아계실 때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적 때 그 기적들 또한 그 나라가 이미 지상에 와 있음을 증명하여 준다. 제가 아까 그리스어 설명드리면서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헌장 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태어났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게 언제입니까? 십자가 때?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건은 십자가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 자체가 그 일단 희생이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계속 읽어보면 성체성사를 세우심에서 교회를 예비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실현하셨다고 돼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실현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부활과 승천 때는 아니고 결국 어차피 살아계실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다르더라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교회 시작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 교령 사항 저거는 이제 교령 부분이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문헌에서 조금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중간 부분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께서 성자께 맡기신 일이 이루어진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파견하셨다라고 이제 성령을 파견하는 내용을 그렇게 그 기재하고 있고 그때 이미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당시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교교령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세 가지 설 중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 번째 주장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로 주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 헌장 8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용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 말로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체가 몸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신비라는 말이 들어있는 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헌장 8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이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신비체냐 하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이다.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라면서 두 가지 교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가 있는 여기 지상 교회인데, 가시적 교회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잘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고, 저 사람은 왜 모자라지?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훨씬 쉬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적 공동체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부족한 이 일원들인 우리들을 하나하나를 불러 모으시고 이 사람들을 영적인 공동체,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가시적 집단과 비가시적 집단,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한 모습으로 이 가운데에서 이 둘을 중재하면서 이것을 연결한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이런 방식으로 모여서 기도 드리고 미사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이런 방식이어야 될까요? 결국 교회 가르침이나 성경에 뭐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미지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아직 우리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유한한 이제 존재이긴 하지만 천상교회, 영적인 공동체인 천상에 있는 우리가 하느님께 불려 올려지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할 때 이런 모습이겠거니라고 우리가 여러 묵시록을 통해서 교회 전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지상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방식이, 이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상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미를 예비하는 것이고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 헌장 8항은 두 가지의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참 개신교회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도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좀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미 구원 받았답니다. 예. 구원 받았고 너무 기쁘고 어떨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천상 교회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의 구분이 이렇게 없이 안 보려고 하는 것인지 없이 진짜 사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옆 사람들을 지켜보고 나 자신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이미 영적인 존재이고 천상의 존재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티 없이 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 우리가 희망으로 가져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깨끗하게 계속해서 정화해 줄 것이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천상교회와 우리를 연결 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통찰이 교회 헌장 8항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결국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쓴 콜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이죠. 그리스도 창가, 콜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로새서 15절부터 20절까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앞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를 몸으로 지칭하고 당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 몸과 연결된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마지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까 앞에 교회 현장 8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풀어져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로새서에 따라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인 우리들 하나하나의 몸, 우리가 그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 라고 콜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에 앞서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면 다른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제 몸의 팔, 다리, 손, 발 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 팔, 다리가 되는 것인데 그 지체들인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끝없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을 다시금 재현하고 십자가 희생을 다시금 제사로서 기념을 하는 그런 활동을 이곳 가톨릭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대한 부분들. 이거 언제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 시기 때 요한복음서 많이 들으시죠? 요 내용 무슨 내용이신지 아십니까? 중요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유다인들은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식인 풍습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식인종처럼 뜯어서 먹었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뒤에 가보면 유다인들이 아, 저 말은 듣기에 너무 역겹다, 거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 구절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 피를 받아 모시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는 지상교회하고 천상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것이고, 여기서는 제가 인용을 안 해놨지만 나중에 그 유다인들하고 부활 논쟁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하느님 안에,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는 죽은 것이 없고 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것이고, 아까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천상교회가, 지상교회가 죽어서 없어질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천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죽지 않는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이런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교회의 개념에 비추어서 보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때 당시 제자들 유다인들한테는 좀 이해되기 힘든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찰례 제정해가지고 제가 루카복음 22장 인용해놨는데 저거 무슨 내용일까요? 루카복음 총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이면 대충 막바지지 않습니까?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이겠죠?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1서에서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거 거의 다 천번 만번 들으셔서 외우실 정도죠. 언제 들으십니까? 미사 때, 우리 성찰례 때 다 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 성찰례 제정의 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성찰례로서 이어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서 18장 19절 20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순환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저런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선포, 성찰례 제정에 대한 당부, 우리한테 계속 기억해서 행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공동체에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저 예수님의 선포, 당부, 약속에 의해서 우리 여기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저 방식 그대로 그 예수님의 선포, 당부,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에 동참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6장과 성찰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교회 구성원들은 그 성체를 모심으로써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붙어있는 지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 몸 한 몸, 우리들 한 몸 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서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선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제가 미리 띄워드렸는데 우리 미사 중에 주일 미사하고 난 다음에 강론 들으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신앙 고백 하시죠. 신앙 고백 보통 뭘로 하시죠, 우리? 사도신경하고 또 다른 신경 있는 거 아십니까? 잘 아시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있고 매일 미사 책 보니까 미국판 매일 미사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네 가지가 총 있고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죠? 예, 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사도신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어떻고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만약에 아까 교회의 시작이 그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그런 인간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사람 함부로 믿다가 우리 배신당하는 일들도 많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흠숭의 단계에서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만 사실 유보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신경 안에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냥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하고는 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보면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보면 왜 교회를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인 교회를 믿는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 당신의 한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니까 결국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개신교회나 다른 저기 흩어진 여러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뭘 계속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아쉬운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라진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개신교인이든 동방정교회 교회 사람들이건 같은 형제로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그런 행동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거룩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시적 교회를 보면 참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 나 포함해서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부족한 모습을 지닌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모두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몸, 당신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천상의 비가시적 교회로 연결시켜 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편되다라는 이야기. 어떤 얘기일까요? 사적이다라는 말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특정 인간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존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간 제약도 없으시고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이들, 과거에 있었던 이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죄인들, 성인들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다 허물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당신의 몸으로 삼는 곳이 이곳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보편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바치실 때 이 내용 그냥 바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고백을 해주시면 더욱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로부터 저 내려온다. 사도로부터의 계승. 교회를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초대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황님. 교황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교황님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베드로 사도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여는 열쇠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참고로 몇 대? 266대 이어져 내려오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입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교황님이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열한 제자들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역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주교들이 그 사도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직분으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에는 그냥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두 가지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내용도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카복음 20장 38절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하고 부활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하느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당신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이어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구분을 없게 만드시는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개신교회는 이 전통이 매우 약합니다. 없는 교회도 많고요.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지금 현세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선조들, 조상들을 예수님의 몸 안에서 같이 만나고 기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 11월 되면 또 무슨 성월입니까? 위령 성월에 바치는 그런 내용들도 예수님의 신비체를 통해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 를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만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른 교회에는 잘 없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있다라는 것들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지금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딱 마칠 건데 성사의 효력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앞에 계신 베테랑 우리 교우분들께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들한테 그 성사가 우리 성사를 항상 여기 그 본당 공동체에서 거행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때 얘기할 때 성사의 효력 얘기할 때 무슨 무슨 성 무슨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혹시 그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용어 없으십니까? 아, 준성사 있고 그냥 성사 있고 한데 그런 준성사와 성사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온전히 전해지는가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크게 제대로 전해지고 좀 덜 전해지고 하는 게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보여드리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사의 효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비자 교리반에서 수업할 때 예비자들이 굉장히 저기 수업 태도가 좋고 모든 걸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단어 살짝 설명 안 한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예비자 교리가 아니고 베테랑 교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도 좀 써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거 공식적인 용어로 성사의 효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전달되는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 전달되기도 하는가 덜 전달되기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효성, 인효성이라고 바깥에서 전혀 쓰지도 않고 어려운 말인데 라틴어로 저기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ex opere operato 돼 있고 밑에 인효성은 ex opere operantis라고 돼 있는데 직역하면 좀 말이 이상해지고 조금 의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 그 자체로부터 사효성은 그렇고 밑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풀어보면 성사 위에는 사효성은 성사 그 자체로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라는 뜻인 것이고 인효성은 그 성사를 집행하는 성사에 관련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 따라서 은총의 경중이 좌지우지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끌리십니까? 사효성이 더 끌리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사가 우리 무슨 성사를 거행하는 그 성사 행위입니까? 성체성사죠. 성체성사 거행할 때 앞에 계시는 우리 신부님이 계신데 내 마음에도 들고 저기 굉장히 거룩하게 사시고 인격적으로 모범적인 모습도 보이시고 그렇게 사시면 참 좋은데 한 번씩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좀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런 얘기? 왜 저것밖에 말씀을 못 하실까? 저것밖에 못 사실까? 하는 분심들이 막 우리한테 가득하고 실제로 그 신부님도 막 훌륭하게 사시는 신부님도 아니고 막 실수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여기서 이제 성체성사를 거행하면 그 효과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인효성에 끌리셔야 되는 건데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헷갈리시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뭘 좀 더 이제 강조할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베테랑 우리 교우분들께서 다 기본적인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기 그 우리가 거행하는 성사 안에서 사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저것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면 그런 말 옛말 있지 않습니까? 그 견월망지 뭐 또는 뭐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견월망지 견 볼견 월 달월 달을 봤으면 망지 지 손가락은 잊어라. 달 밤에 달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달 비친다고 이렇게 손으로 이제 가리키면 그 손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길든 짧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달만 가리키면 그 달빛은 거기에서 인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지죠. 그 반대로 견지 망월은 무슨 뜻입니까? 견지 손가락을 보다가 달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그 이제 손가락을 보면서, 아, 손가락이 왜 저렇게 뚱뚱하냐, 못생겼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달을 잇는 것은, 좀 본질에 이제 벗어난 것이다. 뭐 이런 비유도 있겠고, 또, 두 사람의 목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수가 있는데, 한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10분 안에 베야 되는데, 한 목수한테는 최신형 전기톱이 주어져 있고, 한 목수한테는 진짜 날가 빠진, 이도 다 빠진 녹슨 이제 톱이 있습니다. 그걸 10분 만에 다 잘라야 되는데, 웬걸 그 두 목수가 10분 안에 동시에 같이 다 잘랐습니다. 그 한 아름드리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거기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무를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 저 이빨 빠진 톱으로 10분 안에 저 한 아름드리 나무를 자르는 배는 저 목수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목수는 주님이시고 톱은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받은, 선물 받은 사람들은 성사에 임해서 성사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수가 최신 전기톱으로 잘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자르면 그 뭐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근데 그 도구가 매우 좀 부족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가지고도 한 아름드리 나무는 그 실력 있는 하느님, 목수 하느님에 의해서 배워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유성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까요? 우리 이런 과정에서 톱이 뭐 어떤, 아이고 난 저기 저 낡은 녹슨 톱으로 자른 저 나무는 안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잘리기만 하면 되죠. 예. 맞죠?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 녹슨 톱이, 아, 뭐 어차피 성사는 하느님께서 거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빨 빠진 톱, 녹슨 톱으로 남아있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목수가 계속 이 톱을 쓰다가 짜증이 나서, 아, 이 몹쓸 톱 안 되겠다 해서 분질러서 갖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도 어차피,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표양을 갖추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 맞고, 그리고 아까 인효성 얘기할 때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얘기만 드린 게 아니죠. 또 누구한테 좌지우지 된다고요? 성사를 받는 사람의 그 조건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걸 너무 저기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은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안 돼 있어. 인격적으로 아직 부족해. 나는 좀 더 성덕을 쌓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상태가 된 다음에 와야지. 인효성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성사는, 성사를 거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무를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톱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항상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주실 은총을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목수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할 일을 그 모자란 톱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무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총의 효력을 그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성사의 효력을 얘기할 때 사유성을 더 강조하는지 이해가, 납득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빼놓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나무를 결국 가공해서 좋은 조각으로 만들고 좋은 의자로 만들고 좋은 책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또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미리 성사를 제대로 은총 가득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인격적인 어떤 자세, 주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는 우리 인격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의 효력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유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더 좀 이게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또 항상 논란이 있고,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막 그 다른 교회들끼리 종교 전쟁 같은 것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베테랑 신자분들이니까, 예비자 교리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의 성찬 전례 중 성변화. 지금 왼쪽에 그림은 이제 성광 안에 이제 성체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있는 그런 성화인데, 제대 위에서 이제 성체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사제의 손으로 의해서 변화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교회 전통마다 이런 거를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우리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좀 더 그 어떤 주장을 좀 더 저기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채설은 이제 그 미사 중에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 성체 축성을 하고 성 변화를 할 때 거기 앞에 제대 위에 있는 빵하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실체 공존설. 성찬 전례 때에 사제에 의해서, 아니면 요건 뭐 다 저기 그 개신교회하고 저기 동방교회에서도 다 있는 개념이니까요.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 성찬 전례를 거행하게 되면 그때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는 변하는 게 아닌데, 성분 자체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로 남아있는데 거기 안에 그래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 세 번째, 상징설. 이거는 성체 축성을 아무리 해봤자 그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이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상징적으로 그냥 드리는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주장. 마지막, 영적 임재설. 저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셨던 그 지향에 맞게 모인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몸과 피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한다라는 영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 네. 요렇게 성체하고 성혈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이론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끌리십니까? 네? 역시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다 잘 찍으시는데, 화채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내용. 실체 공존설,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루터 교회에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상징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 쯔빙글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고, 영적 임재설, 프랑스의 출신의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주장한 이제 내용입니다. 개신교에서 주로 뭐 상징설, 영적 임재설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저것 때문에 그 개신교하고도 계속 싸우고, 지역 교회에서도 저것 때문에 분란이 있었던 적이 많은데 계속해서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로 여기 우리가 준비한 빵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그 맥락과 의미를 좀 또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뭐 성분이 바뀐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제들이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징설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속되게 얘기하면 사제가 여기 앞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가톨릭 교회가 저 화채설이라는 그 주장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이유나 의미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것을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 모시면서 우리의 몸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마술이나 소꿉 장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에 한번 저기 여론조사 기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화채설을 믿습니까? 라고 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집단이 어떻게 되고, 응답 인원이 몇 명이고, 뭐 그런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안 밝혀져 있어가지고,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2019년에 했다는 조사한 것 같고, 그 중에서 3분의 2가 화채설 같은 이상한 마술 같은 거는 믿지 않는다라고 가톨릭 신자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신자들 중에서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아,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런 내용들을 이런 전 이해, 교회에 대한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런 전 이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 마술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들도 꼭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마지막 요점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가톨릭,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방정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성공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안 나가면서도 성경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느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 가르침 따르면서 살겠다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 안에 지금 오셔서 지금 그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견진성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와 같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셨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지금 고백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심 활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레지오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푸른 군대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향심 기도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모임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그런 신심 활동, 기도 활동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이고요. 그 특별한 모임 안에서 지금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시작을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 공생활 시작 때, 이미 선포된 것이고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거행하면서 기억하라라고 하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상교회로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로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그 지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성체를 친히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원동력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 양식을 받아 모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제2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바깥에 나가서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 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힘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근원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힘받을 수 있는 제대로 좀 더 지금 모습보다 더 좋은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성사 집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맛가진 은총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 성사를 집전하시는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당신의 신비스러운 몸을 통해서 우리를 천상의 교회로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 선조들, 조상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교회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 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전통, 남들 나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전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수업 시간을 이와 같은 우리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오버했는데 내일은 노란색 색깔도 좀 더 잘 보이게 바꾸고 시간은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고 내용 자체가 많아서 내일 다음 주 이어지는 내용들은 한 저기 좀 더 짧고 좀 지루하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